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남북협력의 마지막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하면서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각 당 후보를 뽑기 위한 뉴햄프셔 경선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먼저 개성공단 중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고심 끝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놓아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는 결국 핵 도미노 현상, 각국이 차례로 핵 개발에 나서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성명에서 개성공단 육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악용되는 결과를 빚었다고 북한 당국을 비판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거쳐 북한에 모두 5억 2,1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8억 4,7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개성공단의 상황, 그러니까 한국 측 인원들은 모두 철수한 거죠?
네, 북한 당국의 대응은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네.
북측은 한국 측이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공단 내 남측 인원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 철수 작업을 하던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북측이 정한 시한을 40분 앞두고 부랴부랴 몸을 빼내 지난 11일 밤 9시 40분쯤 김남식 개성공단 관리위원장의 인솔 아래 차량 247대에 나눠 타고 저는 남북 출입 사무소를 거쳐 남측으로 귀환했습니다.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북측의 추방 조치가 발표되기에 앞서 오전 일찍 재고품을 조금이라도 회수했지만 추방 조치가 발표된 뒤에는 개인 사물을 제외하고는 생산 시설은 물론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와 부자재 등을 전혀 반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환한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초췌한 모습이 역력했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후 6시 반쯤부터 북측 남북출입사무소에서 3시간씩이나 대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부 관계자들은 개인 소지품이 아닌 물품을 가지고 나가려 하자 북측 관계자가 이를 현장에서 압수하는가 하면 인원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까지는 보지 못했던 북측의 무장 군인들이 북측 출입사무소 앞에 서 있는 모습도 목격됐는데 이 때문에 남측 근로자들은 더욱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급박한 상황이 연출됐군요.
네.
네, 이제 개성공단은 사실상 폐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네,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북한 근로자들의 인건비인 연간 1억 달러 정도와 토지 사용료인데요.
네.
이 가운데 약 30%가 북한 당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게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에 있어서 1억 달러는 큰 액수로 이 규모는 북한의 중앙 외화벌이기관 5곳이 1년에 벌어들이는 액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개발구 개발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경제개발구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도 식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에 그리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남북 물류 포럼의 김영윤 박사는 북한이 지난 1990년대 엄청난 시련,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런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며 북한의 불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개성공단 중단이 한국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북한 제재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를 비롯해 북한 선적의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그리고 대북 송금 제한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 살펴봤는데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이 6자 회담 당사국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 나라의 반응은 곧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요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제재에 동참을 촉구하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해서 한국 측이 개성공단은 그대로 둔 채 자국의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냐는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단을 폐쇄하기는 쉽지만 재개하려면 몇 배의 어려움이 있고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지막 연결 통로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북한 당국은 군사 통제 구역 선포 또 남측 인원 전원 추방으로 맞섰습니다. 북한의 대응 조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 11일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남측 인원들을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전원 추방하고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와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추방되는 인원들은 개인 사물 외에 다른 물건들을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와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긴급 철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네.
조평통은 이와 함께 한국 측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도발적 조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남북관계의 파탄 선언이고 6.15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한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로써 남북 화해와 경제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사실상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이번에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북한은 미한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발표하고 북한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마저 거부했고 이에 한국 정부도 국민보호 차원에서 한국 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개성공단의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으로 가동이 중단되는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저질렀을 때 한국 정부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에 새로운 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는 개성공단 출입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이 같은 남북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만은 피했었는데요.
네.
남북한 모두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로서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 1단계 착공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6월 15개 한국 기업이 시범단지에 입주했고 12월에는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지난 2005년 18개였던 입주업체는 현재 124개, 북한 근로자는 5만 4천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생산액도 앞서 말씀드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최저임금 인상,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등 우여곡절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하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 그리고 이에 따른 파급 효과와 개성공단의 연혁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 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강행한 것인데요. 이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한국의 설 명절 연휴 하루 전날이었죠.
네.
북한의 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새로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 4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평양시각으로 2월 7일 오전 9시 평안북도 위성발사대에서 발사된 광명성 4호를 9시 9분 46초에 궤도에 진입시켜 지상 500km의 궤도를 돌고 있으며 이 위성에는 통신 기자재들이 탑재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어 이번 발사는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획기적인 사건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앞두고 북한 인민들에게 큰 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광명성호. 지난번에는 이 추진체를 은하 3호라고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성호가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장은 뭔가요?
네. 북한은 지구 관측용 위성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광명성호 발사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주장해왔습니다만은
네.
미국과 한국 등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유엔 결의에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성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철저히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시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릅쓰고 탄도 유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행한 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도 성명을 냈는데요.
네.
북한이 또다시 국제 규정을 도발적으로 무시하며 로켓 발사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 7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차원뿐 아니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시행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만 광명성호가 위성 발사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모두 광명성호를 장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의 입장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7일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어떤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5와 2094호 등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는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또 다른 위반의 중대성을 감안해 북한의 위험하고 심각한 결의 위반에 대응해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광명성 4호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당국은 광명성 4호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 전략사령부도 지난 8일 최근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CBS 방송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 위성이 또 한 번 우주 궤도에서 통제불능 상태가 됐고 따라서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직후 CBS 방송과 CNN 등 미국 언론은 광명성 4호가 불안정하게 회전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지금 궤도에 올라있다고 주장하는 이 광명성 4호 위성입니까 아닙니까?
광명성 4호가 불안하게나마 위성 궤도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탑재체의 중량이 너무 작아 관측위성 역할을 하는 고성능 카메라를 싣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역임한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현재로서는 광명성 4호가 쇳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측 위성으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위성체가 4,500kg은 돼야 하는데 현재 200kg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중국청년망은 지난 10일 북한이 광명성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축하지만 만약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면 위성에서 나와야 할 김정은 장군의 노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청년망은 중국이 지난 1970년 4월 중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둥팡홍 1호를 쏘아 올린 뒤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찬양하는 가곡을 지구로 보내왔다는 사실을 북한 측의 분위기와 대조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광명성호가 이전의 발사체인 은하 3호와 비교해 볼 때 기술적인 진보는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이 지난 9일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 분석 결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장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광명성호는 크기와 궤적, 사거리, 탑재 중량 등은 물론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 지점까지 지난 2012년에 발사한 은하 3호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반도 전망대 이번 주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과 또 중국의 반응은 어떤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 7일 발표한 미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체계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공식 협의의 목적에 대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사드 배치의 실현 가능성과 이를 가장 이른 시간에 한반도에서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이 같은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김장수 중국 주재 한국 대사를 긴급히 면담하고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 개시에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도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들을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별의 흔적 보내드립니다.
tried to be as specific to answer questions so that my proposals can be vetted because I feel like we have to level with people for the very reason.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후보의 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지낸 경험을 앞세워 자신이 가장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1947년 미국 시카고에서 평범한 가정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유명 사립 여자대학인 웨슬리 대학과 명문 예일대 법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예일대 법학대학원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클린턴 후보는 대학원 졸업 뒤 높은 보수의 대형 법률사무소 대신에 공익단체인 어린이보호기금을 첫 직장으로 골랐는데요. 이번 대선 선거운동 중에도 이를 자랑스러운 선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1998년 남편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영부인이 됐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 개혁 업무를 도맡아 진행할 정도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폈는데 이전 영부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남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는데 미국 대통령 영부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선출직 고위 공직에 오른 것입니다. 2008년 대선에서는 바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경선에서 낙선했고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8년 만에 다시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지난해 4월 출마를 선언하면서 평범한 미국인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클린턴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주인공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을 위한 조치에 합의했다고요?
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일주일 안에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11일 독일 뮌헨에서 국제적 시리아 지원그룹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에는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또 시리아 주변 국가들, 뭐 사우디, 이란, 뭐 여러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모두 17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회의에서 적대 행위를 끝내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사우디에서 유엔의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 사이의 평화회담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반정부 대표들은 러시아의 반군 지역에 대한 계속된 공습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었는데요. 이번 합의가 실질적인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어려운 과제지만 기대감도 있는데요. 각국 대표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참가국들이 휴전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얀 네게란트 유엔 긴급구호조정관은요. 이번 합의가 모두가 기다려온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또 회의에 역시 참석을 했던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도요. 이번 합의가 시리아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공격 행위를 중단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임시 휴전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캐리 장관은 이 적대 행위 중단이라는 표현은 반정부 측에서 원하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주일 안에 일단 공격을 중단을 하고 휴전에 돌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캐리 장관은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나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알루스라 같은 테러 조직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는데요. 캐리 장관은 또 앞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의장국이 돼서 장기적인 폭력 사태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리아 내 적대 행위를 멈추는 일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일주일 안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미국과 러시아는요, 시리아 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보여왔고 특히 이 테러 세력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주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휴전이 일주일 안에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휴전이 이행이 되면 시리아 평화회담도 열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시리아 반정부 대표 측이 러시아의 공습을 이유로 이전에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공격들이 중단된다면 평화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것인데요. 캐리 장관은 폭력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궁극적인 평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화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캐리 장관은 이 시리아 지원 그룹에 참가한 모든 나라들 여기에는 이 러시아와 이란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측은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러시아의 공습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하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상에서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또 레바논 헤즈볼라도 휴전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리아 관련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가 당초 추정한 수치보다 훨씬 많다는 주장이 이번 주에 나왔죠?
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본부를 둔 시리아 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요. 지난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47만 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큰 희생이죠. 그런데 이 숫자는요, 유엔 추정치인 25만 명의 거의 두 배 가까운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번에 발표를 한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요, 유엔은 정보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을 하지 못했다. 자신들이 발표한 이 숫자가 더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유엔은 시리아의 관련 기관, 또 구호단체, 인권단체 등의 자료를 집계하는 방법으로 사상자를 추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엔 관계자도요, 지금까지 자료의 신뢰성, 또 정보의 접근성,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밝혀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내에서 이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시리아 정책연구센터에서 내전으로 인한 다른 피해 상황들도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시리아 정책연구센터는요, 47만 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내전으로 인한 이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와 사상자를 모두 합친 숫자가 1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리아 전체 인구의 11.5%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리아인 중에 이제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전쟁으로 숨지거나 다친 것이죠.
네.
또 구체적으로 사망자 47만 명 중에 40만 명은 내전으로 인한 폭력 사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희생이 됐고, 나머지 7만 명은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또 필요한 의료 지원 등을 받지 못해서 숨졌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시리아 국민의 기대 수명도 내려갔는데요.
네.
내전 이전인 지난 2010년에는 70세였는데 지난해에는 55.4세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등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주일 이내 시리아 전역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키로 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대부분 성인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지만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가 커졌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사실 뭐 그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지금 이 지카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슬로베니아 연구팀이 이번 주 지난 10일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연구팀이 브라질에 갔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가 낙태한 태아를 부검을 했는데
네.
이 태아의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태아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얘기군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신부가 임신 초기인 3개월 때 브라질에 갔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당시에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 이제 임신이 좀 더 진행이 된 후에 이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 태아에게서 이상이 발견돼서 낙태를 한 것인데요.
네.
이 슬로베니아 연구팀은 임신부의 동의를 얻어서 낙태한 태아의 부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태아의 뇌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그것도 일반 성인 감염자의 혈액에서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뇌를 제외한 다른 이 태아의 장기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태아도 소두증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돼서 산모가 낙태를 결정했던 것인데 이 부검 결과 태아의 뇌가 정상보다 작았고요. 또 뇌의 신경주름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 뇌의 신경주름은 뇌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증세는 이제 바로 소두증의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이 소두증을 갖고 태어난 아기들은 아무래도 뇌가 작고 뇌 주름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일반인보다 뒤지게 되고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치명적인 증상이죠.
네. 하지만 이 아직 지카 바이러스와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 관계가 확실히 규명이 된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태아의 그것도 뇌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이제 지카 바이러스와 이 신생아 소두증의 연관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견인데요.
네.
이 특히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브라질에서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도 최근에 지카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중국에서는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남부 장시성 간현에 사는 34살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남성은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된 건 아니군요.
네, 이 남성이요 지난달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여행을 하다가 발열, 두통, 어지럼증 같은 이 지카 바이러스의 감염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콩을 거쳐서 지난 5일에 장시성으로 돌아왔는데 검역 과정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 때문에
네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고
네.
조사 결과 중국 내 첫 감염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이죠.
현재 이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회복 단계라고 하는데요.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네.
또 이제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건데 이 발진의 흔적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왔는데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중국 보건당국은요. 이번 요 단일 것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확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자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 특히 이 환자가 사는 장시성 간현은 현재 기온이 낮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네.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였습니다.
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임을 의학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하는 임상 관찰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예상대로 트럼프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했네요.
네, 지난 9일에 이제 경선이 있었죠. 네. 미국 이제 대선에 각 당 후보를 뽑기 위한 과정이고 아이오와주에서 이제 첫 번째 경선이 당원대회 형태로 치러졌고 이번 주 뉴햄프셔주에서는 이제 예비선거라는 형태로 이제 경선이 치러졌는데 먼저 공화당 쪽을 보면은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5%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후보 지지율의 뭐 두 배가 넘는 그런 지지를 받았는데 트럼프 후보는 이 승리가 확정된 후에 미국이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위는 누구였습니까?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16%의 지지율로 2위에 올랐고요. 이어서 이 테드 크루즈, 잽 부시,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승리했네요.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도 예상이 됐던 결과인데요.
네.
샌더스 후보가 60%의 지지율로 38%의 지지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 아이오와 당원대회 첫 번째 경선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었는데 뉴햄프셔 주에서는 크게 이긴 것이죠.
네.
샌더스 후보는 이 위대한 미국 정부는 이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부유한 부유층에게 의해서 이제 정치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네. 하면서 정치 개혁을 이제 거듭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 대학 무상교육 제공 같은 이런 이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샌더스 후보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비주류죠.
네.
스스로도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를
네.
자처하는 그런 이제 후보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 샌더스 후보에게 지더라도 이 지지율 격차를 최대한 줄이겠다 이런 게 목표 아니었나요?
네, 하지만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지율을 많이 줄이진 못했죠.
네.
클린턴 후보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을 했고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뤄지는 경선에선 승리를 해서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경선은 언제 열립니까?
2월 20일인데요. 민주당은 네.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고요. 공화당은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나머지 경선에서 과연 이 비주류 후보들의 바람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선을 중도 포기한 탈락자들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뉴햄프셔주 경선에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이 공화당 후보들이 탈락을 했는데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레페커드 최고 경영자가 모두 이 공화당 후보 경선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을 향한 두 번째 관문이자 풍향계로 불리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프라이머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버니 샌더스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박화유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라이 보내드립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여전히